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은 속죄제 마지막 네 번째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 드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재물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누가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속죄제를 네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이 기록하고는 제일 처음부터 내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처음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죄인이 종류에 따라 종류가 나뉘었습니다. 지금 27절에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한데 평민인 그런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 드리는지가 나온 거죠. 이번에도 조건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다 범했을 때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시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막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나는 죄 짓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범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우연히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명령을 하신 거죠. 또 28절에 보면 어떻게 죄를 깨닫는지도 나오죠. 그가 범한 죄를 누군가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뻔뻔하게 나오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그거 잘못이야 그거 죄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 말을 듣고 좀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그것도 회개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종류의 회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회개를 요구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보면 회개를 하는 과정이 앞에 있던 모든 제사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피를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번에는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제물의 종류가 암염소죠.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면 수송화제를 끌고 옵니다. 또 세 번째로 족장이 죄를 범하면 순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민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를 끌고 오게끔 했습니다. 저는 뭐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순염소랑 암염소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갖다 줘도 이게 암염소인지 순염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뭐 여튼 일반 평민은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보시면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게 죽이면 30절 제사장이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이 네 귀퉁이에 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처리하고요. 31절에 보면 고기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기를 처리할 때 보면 그 모든 기름을, 여기 보시면 고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을 건져내려고 하면, 따로 떼어내려고 하면 당연히 짐승을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내장이며 기름을 떼어내야 되겠죠. 그건 죄를 지은 평민이 한 겁니다. 그것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래서 안에 있는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태워 올리는 거죠. 이 본문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이 고기가 남겠죠. 기름보다는 고기가 많을 테니까요.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민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최종적인 결과는 31절 끝부분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평민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염소와 이 양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어린 양, 양을 키우는, 양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야, 이 암염소조차 끌고 올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라도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린 양을 끌고 올 때는 암컷을 끌고 오게끔 그래서 평민은 염소를 끌고 오건 아니면 양을 끌고 오건 다 암컷을 끌고 오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번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속죄제는 네 종류로 이 속죄제의 종류를 나누기는 합니다만 들어있는 제물들의 종류를 보면 비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들어있지 않아요.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되고 혹은 그것을 다 드릴 그것도 드릴 만한 힘이 안 되면 새를 잡아서 드려도 되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에서는 새는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 속죄죄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점들을 조금 더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장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만 누가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느냐,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느냐, 족장이 범했느냐, 아니면 평민이 죄를 범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속죄제 종류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속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속죄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를 쭉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심판만 행하십니다. 심판만. 그럼 이 받은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미 범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선악과를 따먹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문제가 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말씀은 없었다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모세 때 이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자기 부인을 팔아먹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형도 또 부인을 팔아먹었던 아브라함도 그들이 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했겠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집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과 이렇게 살거나 할 때에 남편이 뭘 잘못하거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아 이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애가 좀 숨을 좀 쉬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고 용서해 주시는 공식적인 방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죄 때문에 바꾸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네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속죄의 방법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굉장히 혁명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의 방법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장면을 잘 보시면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어쩌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은 다음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죄를 범한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음식을 찾으면 정말 감사하게 많이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막 다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아 나 먹기 싫어 이러고서는 막 땡꽝을 부리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든 네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네가 어떻게든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뭐 죄를 용서받아야 되나?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갖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 열심으로 우물도 파고 그리고 물이 나왔을 때 감사한 마음을 알죠. 근데 이게 속죄의 모든 과정을 보면 죄인이었던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속죄의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큰 은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세 번째는 속죄제의 네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재물이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송아지를, 어떤 경우에 염소를, 어떤 경우에는 양을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예물의 종류가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예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속죄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본질이었다면 똑같은 것을 드렸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와는 달리 네 종류의 속죄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소를 끌고 왔건 아니면 양을 끌고 왔건 염소를 끌고 왔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재물을 죽이고 죄인이 그 내장을 꺼냅니다. 기름을 다 제거를 하는 일들을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송아지를 끌고 와서 회개를 하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회개하건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임당에 마땅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짐승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찢어 죽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장을 꺼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그러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없애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막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슈퍼에 가서 돈 1,000원 내고 껌 하나 사가지고 짝짝 씹으면서 아이고 껌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 끌고 와서는 아 옛다 이거 받아먹고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는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게 네 번째 특징인데,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인데, 이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안 짓나요? 짓습니다. 혼자만 죄를 짓고 공동체는 죄를 안 짓나요? 다 함께 죄를 짓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족장들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머리털난 모든 존재는,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면, 죄를 보면, 어이구, 저게 저래놓고서도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듯,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곤 했는데 레위기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거룩일까요?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 곧장 반격이 들어오죠. 뭐 너는 잘난 줄 알아? 너도 이렇게 잘못했잖아. 서로서로 막 죄를 지적하잖아요. 상대방이 80% 죄를 짓고 내가 20% 죄를 지었어도 여하튼 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란 사실 죄를 안 짓는 삶인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면 회개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죄를 잘 분별하여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혹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한,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준비하시고 용서하시고자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 무엇이건 회개하고 무엇이건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약 주께서 허물이 없는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루일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